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시대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 사람으로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에 대하여 언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곳에서 출생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의 베트라는 말과 또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레헴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약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그러한 성읍 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들레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에브라슨,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를 뜻합니다. 에브라슨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리었는데 이름이 바뀐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옛 이름과 바뀌어진 이름을 함께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이 두 이름을 동시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또 다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 이달랴와 베들레헴이니 베들레헴이니 여기 베들레헴은요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또 다른 지명인 것이지요.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면은 확인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또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냥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요.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인 것이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룻기 1장 1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과거 에브라다라고 불리던 베들레헴이 될 것이요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과거에 에브라다라고 불리던 바로 그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서도 아주 초라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들레헴은 아주 초라한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하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비교해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주 큰 성읍이지요. 예루살렘은 임금이 살고 있고 왕궁이 있는 그런 성읍이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읍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이 작고 초라한 성읍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이 예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 때문에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봉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온 성이 크게 소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지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크고 유명한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에 출생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호화로운 궁중도 있고 큰 집도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곳에 탄생할 것 같은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것도 베들레헴에서도 말부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왕자 아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과 같은 그런 이 크고 화려한 곳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것인데요. 낮아지심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위대한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자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인데, 근데 그 메시아는 위대한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손을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위대한 통치자로 이 땅에 출생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가장 적절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왕이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는 교회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재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재물의 통치를 받는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위대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뜻 또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내세에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게 되는 그 메시아는 위대한 통치자로 와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놀라운 예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신분이 신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어느 한 천사가 메시아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들 가운데 뭐 위대한 철학자나 또는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장군이나 뭐 등등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메시아로 인간을 구하러 오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죠. 천사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피조물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 상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오랜 옛날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상고.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of old라고 했습니다. from of old. 그러니까 아주 오래로부터 이렇게 했죠. 그것을 이제 상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를 말하는데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everlasting, everlasting, 영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그 신분 또는 그의 근본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from, 우리 같은 경우는 from 하면은 뭐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from old 또는 everlasting.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로부터 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게 될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이게 바로 영원전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진리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이분은 단순한 사람,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이적들을 행할까? 어떻게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향해 이런 식의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움직일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인 것이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God man입니다. God man.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신함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불신앙 자들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는 위대한 통치자로 와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는 신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신적인 그것을 언급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라면은요,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숭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일 뿐인 것이죠. 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도 없는 것은요, 그들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조물들을 숭배할 수가 없죠. 같은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가장 큰 불신앙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 예,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적인 존재시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한 그대로 믿고 있어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그저 간디나 또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를 많이 희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 위대한 영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구원 없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아주 오랜 옛날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또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인 것을 잠언에서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고 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초라한 성읍에 탄생하게 될 메시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통치자로서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러한 부인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죽어서 내세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증거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